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으러 교회 다닙니다. 그죠? 뭐 화를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를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복의 개념이.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제례 종교의 복이에요. 무속 신앙의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재물과 성경에 말하는 재물과 복이라는 책을 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속했으면은 크리스찬이면 그 말이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도록 상속자로서 정해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키 이슈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우리 자신 있게 물어봐야죠. 우리나라 교회가 또 뭐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 노력하고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부르고 소위 말하는 뭐 교인 노릇을 하느냐 그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본절이 칭의 구원의 핵심을 다룬 항목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가르침 맨 끝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업입니다. 유업을 일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좀 규명해 봐야 되겠어요. 사실상 유업은 바울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룰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의 정체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개인에게 성경 역사에서 개인을 부르시고 개인에게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케이스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예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어디 나오냐면 물론 아브라함 스토리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쭉 열거된 그 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그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아브라함 후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믿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자기의 메시아로서 믿는 그것이 믿음의 원리죠. 그 동일한 원리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상속받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풍성한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땅이었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업의 복에 보면은 이것은 큰 민족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체적인 의미가 있죠. 개념이. 그러나 개인적인 또 복을 지적하시니 그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게 아브라함 너 개인에게. 그 다음에 명예로운 이름이 이 유업의 축복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크게 하리라. 유명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그 자세에 따라서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 내용, 이 리스트가 그대로 빠짐없이 그의 후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후손에게 상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축복,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규명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는 것들은 성경이 약속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받은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다시 구체적으로 한시 짚어간다면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산상설교에서 말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복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복이 있나니 땅을 되게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기업이라든지 유업이라든지 상이라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o inherit the earth, 땅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그러면 그 이제 우리가 문명을 보면 무슨 의미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물체적인 지구 또 이 세상이 포함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 통치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 사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셨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본체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훨씬 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곳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천국 삶의 내용을 체험하고 있어요. 또 체험해야 되고요.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런 천국을 체험하겠습니까? 못하죠. 생각과 모든 것이 그저 말하는 그런 기복신앙 거기에 딱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서 온유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 때 우리 심령에 안식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삶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복이에요. 그게. 그 복을 사모해야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심령의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심령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는데 온유한 자는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입니다. 세상에 보면 아주 유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각 신자의 삶에서 더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가 하나님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죠. 복이 없는 자야 그러시겠죠.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차지할 땅이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 가난 족속들이 다 찾아오는데 가서 내 땅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막벨라 동굴이라는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한 그 장지를 그나마 돈 주고 샀어요. 그 조그마한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점차 아브라함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은 지상적인 이런 의미의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구나. 훨씬 더 나은 차원의 하늘에 속한 땅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의 땅은 계시의 말씀이 이제 점점점 명료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깃들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에 대한 종결적인 확인이죠. 지금도 이 새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실감이 안 가거든요. 왜 실감이 안 갑니까? 온전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나한테 리얼하지가 않아요. 왜? 생각이 딴 데 있어요. 주님, 내 뭐 집 하나 잘 지을 땅 하나 주십시오. 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중에 크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영감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땅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더 크게 더 깊이 깨달았어요. 아주 큰 빛을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4장 13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냐. 그 후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했어요. 세상에. Earth, 이 지구, 이 땅, 이 창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경신된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가나안 땅이 이 세상으로 이제 이를테면 화살표가 움직여 갔고 그 목표에 닿은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예수께서 오셔서부터 선포하신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형성되는, 실현되는 그것이죠. 물론 이제 창세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세상을 상속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이 타락한 물론 세상이 아니고 만물이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겨지고 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과 조화를 이루는 새하늘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닿는 그 같이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새 창조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새 하늘과 땅이 닿는 새 창조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완성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이 모든 세상이 모든 악과 다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권자와 심판자로서 사람들 다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온 우주를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사람들이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포함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죠. 그 나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걸 깨닫게 됐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됐고 아브라함이 예수의 올 날을 보고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그 약속은 뭐냐면 수적인 증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큰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적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 크리스찬의 신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숫자가 종결적으로 엄청나게 큰 숫자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러더니 그분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약속이면서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들의 involvement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의 선교에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증언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수적 번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 가정교회 하나 하고 그냥 그렇게 조용조용 단란하게 살면 되죠.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침에 잠깐 떠오른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많이 강조하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복음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선교에 대한 비전과 그 뜻과 그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선교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미션 필드는 해외라기보다, 물론 그 포함되지만 우리 교회 자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선교가 돼야 되고, 교회가 경신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는 썩었는데,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냥 내 배만 채우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서 볼 줄은 모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이 선교가 돼야 되죠. 우리 자신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열망과 관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 프로그램 쓰면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우리는 얼마 1년 예산 세우고 했다. 그러면 결국 커미트 되지 않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못하는,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만 끌어내서 선교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120명의 제자가 3,000명을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5,000명을 불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기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불이 붙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열매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경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뭐 무속신앙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영적 자손의 증가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복 중에는 개인적인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죠. 재산가였어요. 사실상 족장들이 다 대부호였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는 실수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뭐냐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그 믿음의 정상이죠.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거기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승화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 받는 영적인 복이에요. 그 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복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이 무슨 뭐 반드시 물질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에 대한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수적 증가는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장수, 재산, 화평, 뭐 수확, 자손, 번창의 복을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복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동행에 대한 증거였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이 훨씬 더 영적인, 물질적인 면보다 영적인 측면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회복되고 경신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스케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진리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께 전도할 때 설명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할 때, 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가진 재리적인 그런 관습적인 복하고 꼭 같네. 근데 그것은 아마 도주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예수 신이 더 강한가 보지. 그냥 교회 하면 다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복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모든 게 물질적인 거예요. 장수, 오래 살고 국가가 태평하게 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싸움은 항상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잘 생기면 뭐 태평하다, 농사 잘 된다. 질병과 자연재해로도 보호된다. 그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뭐 저도 그런 소리가 많이 들었어요. 구약에 있는 복을 그대로 갖다가 신약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시적인 그 축복들인데 그래서 우리 신약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렇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 복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처럼 얘기하죠. 구약에서도 사실상 따져보면은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이 예외에서 잘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았죠. 대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과부도 많았고 그런 사람을 그래서 괄사하지 말라고 했죠. 돌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아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많이 있었죠. 장수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재난당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 강조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복은 지상적인 물질적인 부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여로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에 약속하신 복을 보면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우리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이상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아, 하나님 뭐 영적인 복이지. 아, 그냥 마음 편하고 심령 편하고 그러면 됐지. 뭐 하루에 그냥 한 끼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만족하고 살 수 있어. 그것이 영성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없는 데서 이렇게 모아서 내 감옥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물건을 보내고 헌금을 하고 하는데 참 감사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약속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야 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맨손으로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물질보다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물질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은 우리와 함께 머물고 사후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의 그 주된 이유의 하나는 영적 축복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의 마음을 아주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크게 착각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그럼 일부는 대다수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러면 일본은 잘 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조금 내려갔다 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부자죠 사실은. 아,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주의예요. 무신론인데 근데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 대입을 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교회도 잘 되고 뭐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물질 풍요에 대한 약속들과 신뢰들은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풍요를 내다보는 것이었어요. 그걸 좀 제발 봐야 돼. 이것이 화살표가 날아가는 방향이 어딘가 무엇을 보고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아래 여기 묶여버리면 그냥 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해. 그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라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이 물질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헌금을 받고 사셨어요. 예? 예수님 뭐 맨날 굶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먹을 것이 필요하고, 딱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 근면하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이 다 벌어놓은 건 여기 가서 그냥 가져와서 먹는 그런 양치가 되지 마라. 그 대신 어떻게?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 생활의 이상이죠. 물질을 중요하지만, 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더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더 주십시오. 옆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물질을 좀 도와야겠습니다. 그 일에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돈을 벌어야죠. 예. 열심히 해서 또 세이브를 하고 해서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맹예로운 이름을 또 받는다고 했는데 이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잖아요. 바벨탑 왜 지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름 내기를 원해요. 예, 본능적으로 자기 이름 잘 나기를 바라요. 뭐 자기 이름 짓밟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사진 이렇게 여러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봅니까? 나를 보죠. 나를. 내가 있나 없나 잘 나오나 못 나오나 잘 못 나와서 안 찾아버려요. 그 사진.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타락을 하니까 나쁜 의미로 나쁘게 나쁜 방법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울 때 우리가 이 바벨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이라는 그 바벨, 바벨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말도 되지 않은 소리 중얼거린다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란밖에 없었어요. 이름이라는 건 혼란이에요. 사악한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잘나고 싶어서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해서 이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처음에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람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겠습니다. 많은 민족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했는데 많이 뭘 시사하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그랬죠. 자녀를 많이 수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많은 민족은 그 원래 에덴 동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들을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열국의 왕이라는 뜻이 열국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리적인 왕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라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라.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창조주의 그 주권을 왕권을 너희가 대리해서 대리적으로 다스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고 나면은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계를 우리가 다스리는 그 대리적 왕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밑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말의 뜻이죠. 그 안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복의 약속이 그때 가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을 아무리 날리려고 하지만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백성이 저주할 거리로 남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사람들은 악인들은 뭐냐면 저주거리. 그 저주의 이름 자체가 그냥 저주거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른 이름을 받는다. 저주거리가 되는 이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 이름을 바꿔서 주님을 섬기고 명성을 떠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모범이 있거든요. 아브람 말고 우리의 최대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름을 새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 앞에 완전히 압도돼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악인이든 선이든, 악인도 뭐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에서 압도돼서, 아,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탁월하신 이름을 받으신 왕중에 많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 알고 자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새 이름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이름을 받는 사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이름이라는 뜻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예?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이 시인되는 것, 그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귀한 일인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창대한 이름의 복은 그가 받은 유업의 일부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하게 된다고. 그 부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상이에요. 우리가 다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이름의 유업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준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유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냥 누구누구의 부모, 자녀다 하면 그 부모의 재산을 뭐 자동으로 그냥 받는 것이죠. 그건 자기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말하는 유업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믿음, 꾸준한 신뢰, 꾸준한 헌신, 꾸준한 기도, 꾸준한 봉사, 꾸준한 사랑에 의해서 옵니다. 상이기 때문에. 상은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를 따르게 되는 데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냐면 모든 크리스천이 주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이깁니까? 다 이기면서 삽니까? 다 악을 이기고 불의에 대항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야말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요? 다 이기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불충성한 종들이에요. 그러나 신실한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영구히 기념이 되는 이름을 받는다고 했고, 꾸준한 믿음을 보이는 신자에게는 이름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물론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엑스트라의 영예가 새겨진 새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엑스트라 영예와 가치가 붙은 상이기 때문에 상으로서의 그 창대한 이름이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다는 거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이름 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고 그 나쁜 짓 해서 뭐 좀 그거 하고 하는 이런 거만한 인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무명용사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실 다 따져보면 무명인사가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유명해도 역사 지나가면 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무덤이. 인생 무상이죠. 예. 그렇게 끝나요. 무명용사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그렇게 사라져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는 이름을 지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을 다 말소시킨다, 없애버린다고 하셨어요. 하늘 명부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올라간 자들만이 영원합니다. 근데 상으로 받는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은 신실한 삶이 끝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고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3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유업의 복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우리가 향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날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주권과 그런 왕대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풀리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즐기면서 크리스천 된 것이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은 정말 성경에서 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겠다. 그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삶이죠. 예수께서 그 복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다 그 복을 얘기했고요. 근데 왜 우리는 엉뚱한 세상에 속한 그런 세속적인 재래신간에 의한 그런 기복적인 복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냐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은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